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그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저희가 비전먼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이미 그 교우들에게는 이메일을 통해서 구글닥 열어보세요. 네. 제발. 네, 이메일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그 6월 세 번째 썬데이가 저희가 그 하나의 시학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가진 후로 만 3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 3년이라는 숫자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 보면은 3년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3년이라고 하면은 결혼 생활에서 어떤 신비나 열정은 좀 빠져나가고 짜증과 무력감이 생기는 기간이 3년인 것 같아요. 그보다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죠. 네, 우리 지우 자매가 저를 보고 지그시 웃으셨어. 네, 3년 넘었어요. 네. 7년. 네. 직장 생활 3년 차면은 뭔가를 좀 알아가고 다른 것에 좀 눈을 돌릴 수도 있는 여유가 생기는 시간이 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학교 생활이 3년이라면은 피크를 지나고 내리막길이나 혹은 엑시트를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대학생들을 보면은 3년 차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3학년을 마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이제는 엑시트를 생각해야죠. 이제는 졸업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 사이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주년을 맞이한 저희 하나의 시학교회가 3주년이 되었구나, 함께 축하하자, 함께 즐거워하자, 그런 모두도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3년이 되어서 3살 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올해 비전먼트는 좀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 교회 보면은 자녀들이 어린아이가 많잖아요. 어린아이가 많은데 그것도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한 3살 정도 되면은 우리 자녀가 태어나서 3살이 될 때까지는 좀 잘 살아주는 것, 기저귀 떼는 것, 걸음마를 하는 것, 말을 배워가는 것,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기특해하고 좀 더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특해하지만, 아마 3살쯤이 되어서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고 뭔가 인간 구실을 하기 시작하면, 어디 프리스쿨에라도 보낼 그 나이가 되면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아이가 3살이 되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어떤 가치관으로 키울까, 어떤 기준으로 키울까를 고민하는 것도 아마 3살 무렵이 아닌가, 3살 무렵에 그런 생각들을 가장 많이 시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나이와 어린아이의 나이를 키우는 것을 비교해 보면은 그것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먼저 오늘 그런 의미에서 비전 먼스를 시작하는데, 저희 교회 그 비전 스테이먼이 있죠. 미션 스테이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미션 스테이먼은 이런 겁니다. 저도 이런 거 진짜 안 하는데, 담임 선생님처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뭐 이제 이런 거 한번 해 봅시다. 예. 한번 해 봐요. 그래도 촌스럽지만. 예. 하나의 시작 교회는 진짜 이상하다. 이 땅에 펼쳐진 하늘을 살아가며, 베이 에리아 가운데서 더불어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시작교회는 이 땅에 펼쳐진 하늘을 살아가며 베이 에리아 가운데서 더불어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가 저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의 시작교회는 이 땅에 펼쳐진 하늘을 살아가며라고 하는 그 구절,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펼쳐진 하늘을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의 씨앗교회라고 했을 때 하나는 작은 하나,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은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의 씨앗교회 그러면 하나를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의 씨앗교회에서 하나는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길게 풀어보면 저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교회가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그 씨앗은 겨자씨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겨자씨로 생각하죠.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겨자씨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앗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건강하고 좋은 씨앗인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서는 좋은 씨앗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작은 겨자씨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초점은 씨앗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겨자씨를 비롯한 누룩의 비유 혹은 좋은 진주의 비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마태복음 13장은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구절을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많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나라. 저는 많은 경우에 아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구절을 떠올렸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결코 뭐 폄하하거나 그걸 낮추어 보는 것은 아닌데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막 찬양을 은혜롭고 뜨겁게 하면서 찬양을 함께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구호 아닌 구호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가면서부터 그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뭘까? 바로 저분이, 저 찬양 인도자가, 저 목사님이, 저 인도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과연 도대체 뭘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은 개인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구절들은 이렇게 스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참 흥미롭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띄워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그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게 그게 복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모두는 최소한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게는 성 어거스틴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깝게는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조지 W. 부시까지 그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많이 오해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아주 간단한 오해의 역사들을 짚어보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똑같은 구절을 기록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구절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때가 찼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럽니다. 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까? 우리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썼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천국이라고 바꾸어 썼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주로 읽고 있었던 마태복음의 주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말에서나 자신들의 문서에서나 자신들이 구약에서 예배드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입에 담고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경외감의 한 표현이죠. 예배의 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쓰거나 말하는데 조심스러웠던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풍습을 알았던 마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하늘나라라는 이름으로 대신 쓰기는 했지만,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 나라가 맞는 겁니다. 예, 원래는 하나님 나라로 쓰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 첫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 초대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로 구분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캐슬, 하나님의 시리, 거룩한 시리는 영원하다라는 의미죠.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의 그 책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 욕심은 유한하고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성 어거스틴은 굉장히 젊었을 때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막 만이교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오랜 기도 끝에 성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정말로 그 참회록 혹은 고백록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읽어보면은 성 어거스틴의 신앙 고백적인 영성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을 쓰던 413년에서 425년, 26년 바로 그 무렵, 그런데 바로 그 10년 전 AD 410년경에 정말로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트족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을 쓰기 전에 10년 전에 로마는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로마가 멸망당하기 바로 100년 전에 로마의 황제인 그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덤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국가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영원할 것 같은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는데 그 로마가 멸망해버린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없다. 그냥 그거는 영원할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저곳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그 구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니 수많은 세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대신해 줍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스며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별거 없어. 세상 가운데 소망 두지 말고 세상에서 이 세상은 썩어져 갈 것이고 이 세상에 소망 없으니까 내 소망은 저 천국에 둔다라는 찬송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저 천국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그 피켓이 왜 먹힙니까? 먹힌다고보다는 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건 간에 그것을 바라볼 때 첫 번째 갖는 인상은 뭡니까? 네, 천국은 저기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저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지옥이라는 거죠. 결국 그것은 아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에서 비롯된 그 오해도 거기에 한 부분 일조를 하기도 하죠. 그렇죠? 천당을, 천국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해서 천국은 저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저것이고 예, 이 땅은 그냥 썩어질 것으로 보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구조가, 듀얼리스틱한 사고의 구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스며져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오해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정치를, 다스림을 동일시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미국에는 팻 로버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거의 90쯤 됐는데 조지 W. 부시의 대통령 당선에 공헌했다라고 일컬어지는 목사님입니다. 예. 아주 far right, 극우이고, 그죠. 그리고 되게 펀더멘탈합니다. 700 클럽이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도 진행을 하시고, 뭐, 동성애나 낙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편협된 망언을 하시기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뭡니까?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하는,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앞세워서 이 땅에, 다시 말해서 최소한도 이 미국 땅에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신정국가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와 종교를 동일시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을 그 앞에다 간판으로 내거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십자군 승리주의죠. 중세 십자군 전쟁에서 십자군 전쟁으로 나가던 십자군 전쟁의 그 왕이 전쟁을 떠나기 전에 교황이 그 머리에다가 안수해 주던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번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는 좀 다르겠지만 오바마 이전에 조지 W. 부시 그 대통령 선거 때까지 단골로 등장하던 것이 결국은 공화당에서는 낙태와 동성애를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느냐가 가장 큰 이슈로 등장했을 만큼 그냥 정치와 종교를 그냥 하나로 묶어버린 십자군 승리주의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논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오해들 중간 어디쯤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데, 그럼 과연 하나의 씨앗교회는 이 땅에 펼쳐진 하늘을, 다시 말해서 하나의 씨앗교회는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으로 골로새서 1장을 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어디로요?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redeem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justification,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법정적인,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했다라는 게 또 다른 relational justification,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화해했다. 그것이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과 화해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그것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네, 몇 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보통 나라 하면은 영토, 뭐 주권, 백성을 말하잖아요. 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 우리가 구속함을 얻은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우리가 백성 된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거의 다 대부분들 그랜캐니언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만 손들어 보세요. 이 사람들 뭐지? 동부 출신, 텍사스, 시카고와 보스턴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었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는 다 그랜캐니언 가봤어요. 네. 안 가보신 분들은 그냥 좀 촌스러운 남부 출신이거나 촌스러운 동부 출신으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넘어갑시다. 우리가 그랜캐니언에 가면은요, 그랜캐니언을 갔다고 했을 때는 90%의 사람들이 그랜캐니언의 사우스림에 갑니다. 남쪽 전망대에 가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랜캐니언 갔다고 하는 거예요. 캐니언이기 때문에 남쪽 전망대에서 저쪽 건너편 북쪽 전망대를 바라보면 남쪽 전망대도 높아요. 그 엘리베이션이 7000피트 되는데 북쪽 전망대는 더 높습니다. 이 전망대 자체가 8500피트 정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림 같아가지고 굉장히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은 이 캐년 사이에 이 거리가요, 직선 거리로 해도 14마일인가 15마일 정도 돼요. 그 정도로 멀어요. 이 캐년의 길이가. 캐년의 남북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아시죠? 그랜 캐년 위에부터 밑에까지가 450km예요. 서울부터 부산 거리예요. 되게 길어요. 네.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2박 3일을 가야 됩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가려면은 2박 3일을 걸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3시간 이상을 차로 돌아가야 남쪽에서 북쪽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멀다라는 거죠. 제가 왜 그랜캐니언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가 암흑의 권세에서 골로새서 얘기하는 이 암흑의 권세에서 그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려는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드린 비유하자면 그랜캐니언에서 남쪽하고 북쪽이 이렇게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을,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셨다.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거두셔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그의 나라로 옮겨져서 의인 되었는데,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의인 되었는데 금방이라도 죄를 지으면은 다시 죄인의 상태로, 다시 죄인의 나라로, 다시 암흑의 권세로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쪽 나라에서 이쪽 나라로 옮겼으면은 너희가 어떻게 느끼느냐,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어떤 죄책감을 느끼느냐에 상관없이 너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다시는 이쪽으로 돌아가지 못해. 그게 시편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겼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너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바뀐 상태가 그렇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 골로새서 얘기하는 것처럼 암흑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넘어왔으면 너의 신분은 다시는 돌아가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셨어.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다시는 죄인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것도 포함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암흑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거죠. 암흑의 백성에서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졌는데 그의 나라에서는 그 아들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롤십 트랜스퍼가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나라를 이야기할 때 영토 주권이라면은 영토 주권 백성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는데 백성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롤십 트랜스퍼가 이루어졌고 그 롤십 트랜스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롤십 트랜스퍼가 이루어졌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목사였고 수상이 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이 세상에 한 뼘도 없다. Every square inch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롤십이 있다라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창조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창조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103편의 뒷부분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그럽니다. 그 만유는 우리 삶의 작은 영역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창조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온 우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밤에 보면은 우리가 밤에 바라보고 있는 저 별빛은, 제가 틀리면 수정해 주세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별빛은 이미 수억 광년 전에 블랙홀로 빨아들여가면서 마지막 몸부림으로 빛을 낸 그 별빛이 수억 광년을 날라와서 우리의 지금 눈에 도달한 거잖아요. 그쵸, 맞죠, 소영재?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모든 잘못은 수호형제에게로. 네, 틀렸다면.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우주까지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2절에서 결정적으로 주께 지음을 받은 사람들아, 다시 말해서 암흑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긴 모든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어디서요? 모든 곳에서. 그냥 예배드릴 때 찬양 집회 가서 기도할 때 거기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라. 그게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말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골로새서 15장부터 그 뒷부분이 하고 있는 얘기죠. 골로새서 15장부터 그 뒷부분에 보면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만물이, 온 우주가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로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함께 어떻게 해요?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이 개인적인 관계가 화해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그러지고 망가진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게 하도록 한 것,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그 창조 타락 이전에 그 완성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지난주에 교우 가운데 한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도교수랑 밥을 먹는데 몇 년 전에, 몇 년 전이 아니고 얼마 전이라 그랬나? 헷갈린다. 네, 목사님, 제 지도교수랑 밥을 먹는데 제 지도교수는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래요. 백인인데. 근데 그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제 목걸이를 보더니, 아니, 저에게 얘기한 사람은 자매겠죠? 제 목걸이, 금 십자가 목걸이를 보더니, 기독교인이냐고, 크리스천이라고 물어보더니만, 왜 믿냐고 물어보는데, 특별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눈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 레베카 피펫의 그 유명한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전도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두려움이다라는 얘기를 그 자매에게 했어요. 무지가 아니라 두려움이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 무식해서가 아니라 아는데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뭐 좀 더 기회가 있으면 나눠보세요 그랬는데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워하는 것, 전도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무지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두려움이 아니라 무지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듣고 자라온 우리 대부분은 예수 믿으면 천당가, 안 믿으면 지옥가, 그게 복음의 내용이라고 듣고 자라온 우리들 대부분은 사람들이 대하는,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와 불의의 어떤 이슈들 앞에 우리는 구체적인 대답을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엔 무지한 거죠. 뭔가 이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거라고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뿐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예수만 믿어. 그러면 천국 갈 거야. 그거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설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번 주만 해도 뭐 저는 뭐 우리가 다 그런 거 보잖아요. 뭐 한국에서 뭐 그 지하철에 스크린도 고치던 그 젊은 청년이 뭐 죽었다는 그런 기사들이나 뭐 아내하고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뭐 저소득층 여학생들이 뭐 무슨 뭐 생리대가 살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간다는 뭐 그런 기사들이나 아니면 막 이런 걸로 세상에 보면 너무나 부조리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복음이 대안일까? 복음이 거기에 대한 답이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얘기해가지고 피켓 들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될까?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복음 가지고는 결코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리디머,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나와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 만유가, 창조세계가 이 세상의 모든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세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이 오늘 골로새서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신하고 우리가 먼저 믿어야만, 그래야만 정말로 우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고 설득이 되어줄 수 있는 답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펼쳐진 하늘을 살아가는 공동체, 이 땅에 펼쳐진 하늘을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그 흐름인데, 중간에 어찌 보면은 그 흐름에 맞지 않게 18절에서 교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입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게 읽혀져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면 되지. 갑자기 왜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 얘기를 왜 쓰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만유의 창조주와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은, 그것은 국가도 아니고, 그것은 정치인도 아니고, 그것은 왕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천국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여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엔티티는, 가장 중요한 어떤 바디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 교회를 만든 그 사람들,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프론트 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의 시작 교회가 그 이름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런 면에서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3년을 지나면서 어떤 것은 자리가 잡아가고, 이제 3년이 되어서 어떤 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러한 격식 없음이, 어떤 것은 그냥 편안함으로 자리 잡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우리 교회만의 스타일, 우리 교회만의 어떤 펠로우십, 우리 교회만의, 우리는 왜 프로젝터를 안 쏠까? 뭐, 우리 교회만의 뭐 주복, 우리 교회만의 무슨 아침 식사, 우리 교회만의 무슨 예배 스타일, 우리 교회만의 자유로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인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쨌든 우리는 커뮤니티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디아나에 있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이 실리콘, 이 베이 지역 한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이 베이 지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모인, 그렇죠?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전 먼스를 6월 달에 다시 시작하면서 어떤 면에서 좀 느슨해졌다면,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그 메시지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좀 희미해지고 잊혀졌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붙잡고 느슨해진 마음을 회개하면서 신발끈을 고쳐매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갈 길을 생각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